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How I love the great Redeemer who is doing so much for me. With what joy I tell the story of the love that makes men free. Till my earthly life is ended,
I will send
songs above, then beside the crystal sea.
More and more my soul shall be
praising Jesus and His lov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the song of
gladness in His praise.
Here and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joy is His.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He has purchased my redemption, rolled my burden of sin away, and is walking on beside me, growing dearer day by day. That is why I sing His praises.
That is why joy is mine.
That is why forevermore
on the everlasting shore
I shall sing of love divin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ness in His praise.
Here and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joy is His,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Glory be to Him forever. Endless praises to Christ the Lamb. He has filled my life with sunshine. He has made me what I am. Oh, that everyone would know Him.
Oh, that all would adore.
Oh, that all would trust the love
of the mighty friend above
and be His forevermor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ness in His praise.
Here and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joy is His,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도서와 구약 에스더기입니다.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리를 더 잘 알게 해 주려고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 믿음과 지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준다. 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이 기쁜 소식을 알리셨다. 나는 우리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소식을 알리는 일을 맡았다. 나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진실된 내 아들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빈다. 내가 그대를 크레테에 남겨둔 까닭은 그대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내가 명한 대로 도시마다 장로들을 뽑아 세우게 하려는 것이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의 자녀들은 믿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거만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쫓아서도 안 된다. 오히려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하고 조심스러우면서 듬직하고 올바르고 경건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배운 진실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을 것이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일삼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할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대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들은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여러 집안을 통째로 망쳐놓고 있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바로 그런 크레테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예언자라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크레테의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고 사악한 짐승이고 게으른 먹보들이다. 이 증언은 옳은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건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 주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유대 사람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나 썩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 실은 그들 자신의 정신과 양심이 모두 썩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밉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2입니다.
나는 주를 부르리,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받으실 주님,
찬양받으실 주님,
날 건지리 원수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오사랑의 신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사랑의 신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예수 놀라우신 주,
예수 놀라우신 주,
찬양 받으옵소서,
찬양 받으옵소서.
원진이
원수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오사랑의 신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사랑의 신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왕의 왕을 경배해,
왕의 왕을 경배해,
영원토록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신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사랑의 신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나는 주를 부르리,
나는 주를 부르리.
에스더기 제2장.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했으므로 모르도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했을 때는 모르도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해계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해계에게로 갔다. 해계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신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도개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도개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로 나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갖고 왔다. 처음 6달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갖고 왔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했다.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해계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러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10째 달 곧 대베돌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에스더는 자기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슬하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당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 실록에 기록되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과거처럼 육신의 소욕을 쫓는 어둠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성령과 육체 중 삶을 주도하는 분명한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약점이 얼마나 많은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희생의 십자가의 가치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열매는 자주 거론하면서 육체의 일들은 자주 거론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15가지 일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서는 무려 21가지의 하나님 없는 죄악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의 세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임을 새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경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바람직한 바른 사람으로서의 삶은 오늘 제목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많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속에서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16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이미 성령의 인도는 거듭남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쉽게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자신의 의지를 상실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부는 예수도의 희생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인 동시에 또 거듭난 사람들에게만이 가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이끌림을 받기 쉬운 우리에게 바울은 먼저 당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 상반절에 적어도 예수도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듯 호소합니다. 또 이것은 어쩌면 바울사도 자신이 철저히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호소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혔고 심지어 하나님의 참 백성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육신적인 열심은 결국 예수도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를 버는 배은망덕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삶을 당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요청입니다. 특히 여기 뒷부분 행하라 하는 명령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하면 살다, 행동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페리파테오라는 그리스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 하반절의 약속입니다. 신앙을 잘 하려고 하면 쉽고 분명한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거 육체의 소욕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16절은 18절에 도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8절에 사실적으로는 오히려 앞에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또 이 18절은 16절에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조건과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인생 전체를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까지 나의 일생 다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라는 두 시간적 긴장감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 중간에 끼어있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 것인데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습니다. 사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하늘과 땅의 전혀 다른 출발지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고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17절 상반절인데 당연히 이 둘은 서로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 모두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하반절인데 그럼에도 이러한 고민은 세상을 거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겪는 갈등으로 이러한 갈등 속에서 자신이 도저히 불가능함을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이나 단순한 마음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육체의 일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으로 여전히 과거 어둠의 모습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를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에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인생의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의 삶의 연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거론되는 15가지 범죄는 십계명처럼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나 이웃으로 순서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육체의 욕구는 비뚤어진 성적인 욕구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대로 맨 첫 순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19절인데 이런 발상의 보다 근원적인 것은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의 산물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죄를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20절 상반절인데 우리 시대의 우상은 돈, 명예, 권력 등등 보다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주술이란 미신에 의한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대인관계의 문제들로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부조와의 죄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20절 하반절에서 21절 첫 부분인데 원수 맺는 것은 사랑의 반대 개념으로 뒤에 이어지는 모든 죄들의 원인이 되는 보다 근본적인 사람 관계의 부조화입니다. 분쟁과 시기는 다툼과 시기 고린도후서 12장 20절 하반절에로도 원어상으로 같은 낱말입니다. 마음의 원망이 분쟁으로 나타나고 시기는 원망하는 대상보다 열등감에서 올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분냄과 당짓는 것은 시기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분노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고 분냄은 좋아하지 않은 상대의 반대편에 당을 짓게 되는데 당짓는 것은 분노에 고용된 상태로 행하는 것입니다. 분열함과 이단은 인간관계 속의 부조화로 앞의 당짓는 것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분쟁을 일으켜 편당으로 나눠지는 결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투기는 사람 간의 부조화의 결론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마음 상태로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선의의 상태가 아닌 악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에 비슷하게 시기가 있었지만 그것과는 다른 것이 이 투기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악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죄목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21절 상반절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무절제의 죄들로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금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에 나타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분명히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경계는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항상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경계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이기 때문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21절 중간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주문보다는 오늘 제목처럼 이 모든 것을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도 남는 보다 적극적인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신앙의 자세가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은 당연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마지막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 하반절인데 다시 로마서에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에 해서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계속 죽어가는 삶이 되어야 영원히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마치 시장처럼 보였습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희생제물로 팔고 있었습니다. 21세가 넘는 유대인은 제사장들에게 반세겔의 돈을 성전세로 내야 했답니다.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통용되는 돈을 가져왔어요. 제사장들이 반세겔만 받음으로 다른 동전은 반세겔로 환전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돈을 바꾸어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었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몸에 대해 말씀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And I'm so happy.
Jesus in my heart.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우리 세대는 역사상 유례 없이 무언가 안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찾을 만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이 있을까요? 언제나 변하지 않고 영원한 분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한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것은 잠시 피었다 시드는 꽃처럼 세월이 흐르면 변하고 맙니다. 세계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만큼 공격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박탈당하고 금지당한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고 세계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목적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대한 목적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주적인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에 관한 성경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하필이면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아니면, 곧 나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원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님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찾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에 찬송을 돌리리.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